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압둘사마맛 셀랑고르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 대사관의 희은광성 2등 서기관이 자진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마맛 청장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광성이 그래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단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44살의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으로 알려진 김욱일 등 두 명을 김정남 암살 사건 연루자로 추가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은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현광성은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어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25일 현재 현광성 등 8명의 북한인이 김정남 암살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리정철 한 명만 체포됐고 주범으로 알려진 4명은 외국으로 도주한 뒤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추가로 지목된 리지우, 현광성, 김욱일 등 3명은 북한 대사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화학무기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신경작용제 VX라고 밝혔습니다. VX는 화학무기 물질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 배후에 김정은이 있다며 그의 지시 없이는 이런 암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화학무기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많은 위협이 핵과 미사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화학무기도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보유한 치명적인 화학무기들에 대해 미국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화학무기가 포탄 등 다양한 무기에 장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 규모나 종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규범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김정은 정권이 이를 또 위반했다는 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게리 로스 동아태 대변인도 어제 VOA 방송에 북한 정부가 상당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이른바 1.5 트랙 대화가 무산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어제 복수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북한 측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개별적인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반관 반민 회의는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위원회 도널드 자고리아 부회장 주선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 근처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측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처음으로 회동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국무부가 최 국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2일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한 일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에 출전한 렴데오 김주식조가 이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상 비오이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요, 한 미국 여성의 사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여성의 잠자는 모습을 여성의 남편이 찍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올리면서 이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여성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뇌가 없이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 곧 죽게 될 거라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여성의 선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아기는 죽게 될 거란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성은 아기를 낳을 것이고 아기가 죽게 되면 아기의 장기를 생명에 위독한 다른 아기를 위해 기증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연을 올린 남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가 아기가 뇌가 없다고 말하고 30초 뒤 엉엉 울면서 아내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으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라고요. 아내의 질문과 결정을 짐작도 못했던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아내의 사랑에 압도됐다고 적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산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죽기 전 아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고 또 아기의 죽음이 의미 있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얘기 들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또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릅니다. Scarborough Fair 들어보시죠.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rosemary.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Sweet of sparrow and snow-crested plum. Without no seam or blankets and echoes, the child of a fountain. She'll be a true love of mine. Strands and polishes a fan. She'll be a true love of mine. Tell her to reap it in a sickle of blazing in scarlet battalion. Parsley, sage, rosemary, and tell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드론 슬램덩크. 드론 슬램덩크. 드론은 사람이 무선으로 조정하는 비행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란 농구 경기 용어인데요. 농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강력하게 뛰어오른 후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 강하게 공을 골문으로 내려꽂듯 집어넣는 걸 슬램덩크라고 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미국 프로농구 슬램덩크 대회에서 3m 상공에서 농구공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무인기 드론이 이 공을 떨어뜨렸고 농구선수 고든은 공이 바닥에 튕기고 다시 떠오르자 자신도 뛰어오르면서 공을 잡아서 농구골대 안으로 내리치는 덩크에 성공했습니다. 이 선수는 앞서 서너 차례 시도 끝에 드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슬램덩크를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도는 드론 기술이 주류가 돼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지난 5일 열린 미국 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미국 여가수 레이디 가가가 등장할 때 밤하늘에 붉고 푸른 별이 춤추듯 했는데요. 당시 미국 회사의 드론 300대가 경기장의 하늘을 수놨습니다. 드론을 제공한 회사는 드론을 각각 중앙 컴퓨터와 무선 교신하도록 하면서 항로를 설정해서 충돌 위험을 없애는 등 모두 한 대의 컴퓨터로 조정했다고 해서 세간을 놀래켰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메리칸 걸 시리즈. 미국의 한 완구업체가 최근 인기 인형 연속 기획 상품인 아메리칸 걸 미국 소녀 시리즈에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전환 청소년을 본뜬 인형이 나오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완구 회사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어린이 인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정을 모른다면 이 인형은 그저 남자 어린이 인형이지만 사실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는 성전환 소녀를 본뜬 것이죠. 46cm짜리 아메리칸 걸 시리즈에 합류합니다. 이 인형은 갈색 머리에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파란색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어린이의 모습인데요. 이 완구사는 아들을 둔 부모 중에는 남자 어린이 인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새 제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국 동북부 뉴욕에 본사를 둔 또 다른 인형 회사는 16살 트랜스젠더 성전환 소녀를 모델로 한 인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녀는 7살이던 지난 2007년 미국의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적인 혼란과 성전환 사실을 밝히면서 최연소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로 유명해졌고요. 현재 모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이 인형의 법칙, 예쁘고 귀엽고 날씬한 여성을 형상화하는 불문율이 이미 미국에서 깨지고 있고 인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20일자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월별 북한 석탄 수입량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있다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선수들 항공권을 모두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IOC의 도움을 받고 있고 오는 10월 북한에서 열리는 유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미국 선수들도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 한국 선수를 초청하는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유명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언행으로 볼 때 자기 도취와 편집 증세 등 성격장애 유형들이 더 악화되고 있어 위협적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23일자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기자들과 취재 이야기 좀 편안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간추린 한반도 소식으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에 대한 심층 취재가 있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김영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사였다고 할까요? 무슨 범죄 심리학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정권 최고의 지도자라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시점이 특별한 배경이 있죠.
네, 뭐 요즘에 이제 김정남, 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이기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장남이죠. 네. 백두혈통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권력에서 물러난 뒤에 해외에서 이렇게 떠돌는 생활을 했었는데
네.
갑작스러운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북한이 배후에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황일까?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또 고모부인 장성택을
그렇죠. 네.
죽였고 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도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가족들 이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은 적어도 이 가족에게까지 칼을 대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지금 심각하냐 어떠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번 취재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배경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내용이 상당히 좀 깊고 그리고 청취자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될 용어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명의 정신과 심리학자들 전문가들 네. 인터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정신과는 뭐고 또 심리는 또 뭐냐 이렇게
네.
좀 이제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쉽게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병자 혹은 이제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의사들, 그러니까 의대 졸업생들이 이제 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말 그대로 그 인간의 다양한 그 심리 세계, 저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체계라든가 행동 양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이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성장 배경이 있었고
네.
저런 이제 그 인격 장애라든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원인을 규명해서
네.
상담을 통해 이제 치료하는
네.
이제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할 수 없고 심리학자들의 경우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 인터뷰 하셨는데요.
네.
자, 공통적인 반응 또 다른 네. 내용도 있었어요?
공통적인 거는 이제 나르시시즘 증상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 이제 도취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적고 그런 어떤 점들이 있었고 근데 편집광적이다. 이제 비슷한 현상이긴 한데 어떤 전문가는 그러니까 슈퍼 패러노이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편집권이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너무나 많이 의심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위협이 조금만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바로 반격을 하는 게 이 그 편집광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았고 계속해서 이제 권력 공고화 차원에서 많은 숙청과 처형을 했고 심지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족까지 이제 죽이는
네.
그런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부 또 외부에 있는 것들을 적으로 또 위협으로 보고 계속해서 그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편집광적인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성격 장애의 한 그 유형이라고들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현대인들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고요.
예.
다양한 문화에 접해 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들은 약하게라도 갖고 산다는 게 이제
그렇죠.
예, 통설이긴 한데요.
네.
통념이긴 한데.
네.
김정은의 행동은 정말 범죄 수준에 이르렀고 그런 것들이 이런 나르시즘이나 편집광
네.
이런 게 어떤 증상이 하나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증상들이 그 역대 뭐 히틀러라든가
네.
무솔린이라든가 이게 역대 독재자들에게서 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대량 학살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뭐 아무런 그 죄책감 없이 이제 죽인다든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통적인 이제 현상 가운데 하나죠. 특히 그 권력을 보통 사람도 갑자기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터널 현상이라 그래서 자기 세계에 집중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
네.
호르몬인데요.
네.
그래서 그 도파민이 계속해서 발산이 되고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도파민이 끝없이 방출이 돼서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게 되고 반대로 그 권력을 위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른 독재자들보다 특히 가학성인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이 간부들을 이 엄청난 고사총으로 쏘면은 이 뭐 시신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가학성 측면에서는 역대 독재자들 중에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 증상을 이런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말할 때에는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는 완벽한 결과를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고 어디까지나 추측 차원에서 하는 거고
네.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지
네.
단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말을 꼭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전형적인 그런 그 증상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는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했죠.
네, 정말 김영건 기자 기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야말로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범죄 어떤 심리학 책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짐 폴른 교수라고요. 그 UC 그 미 캘리포니아 이제 의대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그 국제 인권 포럼에 참석해서 연쇄 살인범들과 역대 독재자들의 뇌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지금
그
제가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짐 폴른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독재자 집안에서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명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게다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독재 유전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전과 그런 환경이 겹쳐지니까 누구보다 더 잔인한 독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있는데 이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편집광적인 또 나르시시즘, 자기도취적인 현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을 계속 권력욕으로 내뿜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이제 협상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지도자는 만족이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해서 주면은 또 요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북한의 그 협상 전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법을 얘기하는데 뭐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은 조직에서 퇴출하는 게 최선이다. 변화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 암살을 해야 하는 게 옳지만 그건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이고.
정치인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위협을 더 높일 것이 확실하고
네.
이 멈출 가능성이 적다는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예, 예.
하고요. 지금 폴른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앞서 또 모가담 교수,
네.
또 쿨리지 교수들이 얘기하는 내용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모가담 교수는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독재, 그러니까 독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독재
네.
전문가입니다.
네.
이분 역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자기도취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는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신에 관한 모든 것에 집중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또 권모술수형인 마키언벨리즘의 특징까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모가담 교수가 이제 경고한 건 뭐냐면 이런 독재자가 손에 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과대망상증에 이제 빠질 수 있고 근데 앞으로 더욱 위협을 높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계속 쏠 텐데 쏟아보면 그중에 하나라도 잘못 다른 데 떨어지고 서울에 떨어진다거나
네.
일본 도쿄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그 대포동 미사일 보면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 떨어지면 상대국의 오판으로 이어져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심리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뭐 콜로라도 대학의 쿨리지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의 특징은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과거 히틀러라든가 다른
네.
독재자들을 이제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10년 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와 비교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 더 심각하다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외부로부터 많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외부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기 원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존중받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혹시 네. 성장 배경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하던가요?
성격 장애는 반드시 성장 배경과 연관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숭배하고 떠받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자병 걸렸다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고아원을 방문하다든가
네.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신과라든가 이제 심리학자들은 연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피폐하게 살고 있는데 고아원 몇 곳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봐도 좀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먹고 살려야 하는데 한두 곳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카메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예전에 장성택을 죽었을 때라든가 이번에
침울한 표정.
김정남
네.
침울한 표정을 잠시 쉬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연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버튼슨 교수는 어떤 진단 내리던가요?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성격 장애 증상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친구들과 농구 경기도 잘하고
네.
또 어울리기도 한 점을 봤을 때
네.
아주 심각하거나 전형적인 성격 장애자는 아닌 것 같다.
네.
하지만 적어도 이 편집증은 분명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지 외부의 것들을 위협으로 보고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각각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네.
국무위원장에게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무력으로는 뭐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지척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한국이 있고
네.
그래서 결국 그 모가담 교수 같은 경우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이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아주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여야 하니까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을 하건 아니면 주고받는 그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콜로라도 대학의 콜리지 교수 같은 경우는 자꾸 인정받으려는 지도자에게는 인정을 해주면서 달래면서도 오히려 이제 압박을 가는 게 낫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아주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뭐 펜스 부통령이 평양에 가서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김정은 위원장도 만족하고 뭔가 아, 미국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다는 거죠. 하지만 닭장에 갈 때는 악어와 늑대도 데려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언제든지 북한에게 너희들이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협상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차없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만 더 이제 붙이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뭐 정신병자 아니냐 김정은 네. 위원장이 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상당히 이성적이라는 거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무참히 가족
그다 계산된 행동
그렇죠 계산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이게 계산된 행동을 하지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주 잔인한 성격 장애 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김영건 기자 인터뷰하실 때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네.
상당히 집중을 하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예,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좀 선한 통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가족들을 죽이고 또 잔인해져야만 하는가.
네.
아, 참 안타깝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에게 힘이 없고 국민들은 더 많이 진실에 대해서 지금 외부 정보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틀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포 정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급으로 틀어주기도 하고 배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주민들을 통치했는데 이제는 장마당 때문에
네.
더 배급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심리 전문가들도 참 답이 잘 안 보인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한번 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심리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기사는 저희 VOA 한국어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캠벨이 부릅니다. I'm not going to miss you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으셨고요.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아, 제일 한인 3세 영화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미국 내 시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하늘색 심포니인데요.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의 북한 방문기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내 한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는 북한. 학생들은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로 대부분 일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일본 남성의 고함소리. 조선학교 대문 앞에 몰려있는 구구 일본인들의 모습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지난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하늘색 심포니의 사실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본 내 구구 일본인들의 제일 한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친북단체인 조총련계 소속 조선학교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직후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에 세운 민족교육학교로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상황이 겹쳐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왔던 보조금도 끊겼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방침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는 민족 교육을 시행하는 순수한 교육의 장으로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 학교가 학생들을 북한 국민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영화 하늘색 심포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는 한 제일 한인 영화 감독이 학생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제일 한인 3세 박영희 감독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북한에 대한 선전이 뭐 핵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만 계속 뉴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치가나 마스코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 학교는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치가나 마스코미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은 아, 조선 학교는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나쁜 학교다.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 역시 조선 학교 출신인 박 감독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총 16차례 오가며 북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하늘색 심포니는 박 감독이 지난 2014년 진행된 이바라키현 조선학교의 2주간의 수학여행을 동행 취재한 95분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분위기가 좋다.
아, 고맙습니다. 침이 나요.
평양, 백두산, 판문점, 신천 원산 등지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야기로 하늘색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노래와 이야기가 심포니처럼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박 감독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95분 영상의 90분을 무거운 배경이나 주제와 상관없는 학생들의 북한 방문으로 담은 건 역시 박 감독의 제작 의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고향은 어디?
나 제주도입니다.
가본 데 있어?
없어요.
한국의 제주도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여학생. 수영장에서 만난 북한 여학생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조선학교 남학생. 평양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 남학생이 이발사와 농담을 주고받는 등 여느 청소년과 다르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어째서 기숙사에 보내고서까지 저를 우리 학교에 보내셨는지.
그러나 단 5분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이 겪는 일본에서의 경험들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처해질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9년 일본인들의 시위 장면.
내가 조선 학교 다닙니다라고 말하면은 아 그런 자리 가지 마라.
눈물을 글썽이며 조선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를 말하는 여학생의 고백 등은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북한과 학교의 관계 때문에 한창 꿈을 키우고 사랑받아야 할 학생들이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감독은 영화 속 학생들이 남북한 분단 상황을 배우고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강해지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째서 기숙사에 보내고서까지 저를 우리 학교에 보내셨는지 이제서야 그 진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박 감독은 이 영화를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내놨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일본 내 예술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됐다며 적은 수지만 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되고 조선학교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근데 이 영화를 보아보니까 왜 조선학교가 북한하고 관계가 있게 됐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조선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좀 알고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 그런 감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많아요.
이 영화가 일본 매체나 정부의 방침으로 인한 학생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박 감독은 한국 내 시사회가 젊은 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쉽지 않겠지만 일반 영화 상영관 개봉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해 한국의 DMZ 국제영화제, 미국 달라스 아시안영화제, 오클랜드 국제영화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이어 올해 처음 미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사회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동부 뉴욕의 대학과 교회에서 한인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포함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자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회에서의 제1조선인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가, 차별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사람들한테도 좀 보여주자고 생각을 했고 또 아마 미국 사람들도 북한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 감독은 영화 속에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찬양은 배제했다며 관객들이 학생들과 또 학생들이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아메리카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애국자라는 의미로 패트리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는 뜻으로 토리라고 불렀는데요.
우리의 혁명 의지를 꺾고 영국에 동조하는 토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들은 토리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노예들을 납치했습니다.
대륙회의는 각주에 대해 전쟁 비용을 조달하도록 명령도 하지 못했고 다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 장군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징집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전쟁은 영국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사업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와 교역을 할 수 없었고 가격은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해군에 입대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영국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자로 불리는 패트리어트들 사이에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식민지들은 스스로가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별개의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펜실베니아를 특이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상한 고장이라고 생각했고요.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 촌스러운 옛날 옷을 입고 교회 목사님도 없이 예배를 드린대요. 머리에는 캐캐 묵은 옛날 모자를 눌러쓰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뭐든 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 쓴대요. 아니 그리고 저 밑에 남부 농장주들은 북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늘 그렇게 삐죽거린대요. 그 사람들은 이 보스턴 같은 도시나 이 바닷가 쪽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혁명 전쟁 초기 영국은 식민지의 반란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항복을 받고 통제하게 된다면 다른 식민지들은 곧 항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영국은 허드슨강 계곡을 장악하고요. 뉴 잉글랜드와 주변 지역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뉴욕의 사라토가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계획은 변경됐습니다. 군사작전도 북쪽의 메인주에서 남쪽의 조지아주에 이르는 해안선의 대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전쟁 기간 내내 뉴욕을 장악하고 때로는 필라델피아와 찰스톤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영국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증원 병력과 군사 물자 실은 배는 영국에서 출발한 지 이미 한참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걸까요? 그 넓은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데 풍랑이나 안 만나고 무사히 도착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난번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는 식민지에서 모든 걸 다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식민지 군대와 싸우는 거라 이 작전도 번번이 실패해서 영국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대영제국이 군사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춘 허접한 아메리칸 군대와 싸우면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국군은 병력 증원이나 군수 물자 조달이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메리카 해군은 바다에서 영국 함정을 공격하는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아메리카 군대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륙회의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지 워싱턴 사령관에게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각주들도 제공하기로 한 물자를 제때 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메리카 군대가 언제나 싸울 의지에 불타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훈련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도 1년 정도만 복무하겠다고 약속할 뿐이었습니다.
1776년 12월 영국군의 윌리엄 하우 장군은 추운 겨울 전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우 장군은 뉴욕에 있었고 이미 뉴저지의 트렌든과 프린스턴 같은 뉴욕 주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아메리카 군대는 델라웨어 강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군대는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 장군은 먼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메리카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 물자도 충분하지 않죠. 뉴욕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군이 지금 당장 공격해온다면 필라델피아까지 진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메리카의 중요한 도시 두 곳을 영국군이 장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죠. 무리수를 두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의 작전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각각 따로 델라웨어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트렌트에서 합류하기로 했고요. 합류한 병력은 그곳에서 함께 프린스턴과 뉴 브런스위크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공격 감행일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저녁, 2,400명의 아메리카 군인들은 작은 배에 나누어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부분 얼어있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조지 워싱턴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델라웨어 강을 건넌 부대는 계획보다 4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해돋이에 맞춰 적을 공격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이 아기의 죽음 앞에서 큰 결정을 내린 미국 여성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슬픔이 닥쳤을 때 슬픔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 어떠세요? 오는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진 모르지만 더 큰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2월 25일 오늘 코라손 아키노가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아키노는 필리핀의 페르니난도 마르코스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키노는 3년 전인 1983년 남편이 암살된 이후 반 마르코스 운동을 이끌어오다가 대선에 출마하지만 마르코스의 부정선거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필리핀 시민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종하며 저항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86년 오늘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과 여론에 밀려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페르니난도 마르코스 지하의 오랜 독재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964년 2월 25일 오늘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당시 무적의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을 누르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 즉 세계 헤비급 우승자가 됩니다. 당시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75년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꿉니다. 이날 경기 전 알리는 기자들에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이길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알리는 말 그대로 1회부터 빠른 움직임으로 리스턴의 펀치를 막아내고 2회부터 강한 펀치를 날리며 7회 TKO 승으로 리스턴을 무너뜨리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후 1999년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지와 영국의 BBC 방송에 의해 세계의 스포츠맨, 즉 세계의 체육인으로 선정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